자, 하나님 말씀 잠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9절이요. 한 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경기나 그 시합의 마지막 부분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앞부분에 어떻게 전개되었든지 경기의 마지막 부분, 거기 도달해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야구 경기에서 9회 말이 되기까지는 야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설령 큰 점수 차로 지고 있더라도 9회 말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 참 많이 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2부작으로 구성된 어떤 아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은 TV 드라마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12부작인데 에피소드를 10회 또는 11회까지 보고 마지막 회를 안 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는 보통 마지막 회에 그 이전에 소개됐던 모든 에피소드를 아우르는 그런 극적인 요소를 다 집어넣어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똑똑한 작가일수록 그 작업을 해요. 전체가 하나의 컴플릿한 작품으로 완성되도록.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아주 뭔가가 반전도 일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결국에 이르게 하죠.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마지막 시즌이 진행 중이다 라고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전에 일어났던 그 인류 역사 드라마가 극적인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시즌, 마지막 회, 어떤 결말에 이를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를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내면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를 지휘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리더십이 마음에 드는가, 그 리더십에 전적으로 헌신해도 안전할 만큼 그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맡겨도 되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맡길 수가 있을까? 안심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깊이 알 때, 그분의 진면목을 충분히 확신할 때 전적으로 그분께 맡김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거죠.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다, 들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다투다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들레다, 이것은 우리말 자체가 지금 세대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구구산전에 찾아보니까 야단스럽게 떠들다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이 들레다 크라우가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날카로운 소리로 고함 지르다 그런 뜻입니다. 다투다, 위에 올라서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좋은 위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그 그림, 그것이 다투다라는 에레쪼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소리로 고함을 지르다, 크라우가소. 이러한 행위를 우리 주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날카로운 소리로 고함을 지르다, 크라우가소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고발로 로마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유대 군중이 분노합니다. 그때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 크라가우저, 들레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이 생각해 보면요.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투고 소리를 높여서 고함 지르면서 군림하는 이 그림은요,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암투를 부리고 확보한 권력을 자기 자신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 그림이 지금 다투고 들레다라는 동사들이 나타내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사실을 조작하고 미디어를 왜곡해서라도 권력을 쥐려하고 그렇게 쥐어진 그 권력을 악용하여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갑질을 하고 군림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3일 화요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당일날 뉴욕타임즈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전두환, ex-military dictator in South Korea, dies at 90. 대한민국 전 군부 독재자 전두환, 90세 나이로 숨지다. 이렇게 헤드라인이에요. 그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합니다. 피를 흘리는 그 진압 작전을 펼치면서 광주 시민 사망자 166명, 다친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지뢰했고 이 사람은 주어진 그 권한을, 그 권력을 크게 남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다투고 자기 손에 들어온 그 권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힘을 남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한계의 힘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갈 때 그분에 대한 사랑함이 생기고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그 매료된 마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그분을 향한 그 충성과 헌신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구절이 더해집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길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 외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시대극 있잖아요. 시대 역사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 같은 경우 왕이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납니다. 그러면 호위무사나 전령이 앞에서 크게 소리를 내죠. 왕의 행차시다. 모두 엎드리라.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실 때 이런 외침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섭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들은 왕의 행차시다. 엎드리라.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아무도 길에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겸손하게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문맥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만 성경은 내 구미에 맞게 한 구절만 똑 따서 이렇게 적용하고 또 암송할 수 있지만 문맥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그 제1되는 원리가 뭐예요? 1번도 장소, 2번도 장소, 3번도 장소, location, location, location이에요. 자,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문맥, 문맥, 문맥이에요. 이 구절이 있었던 문맥, 그 컨텍스트를 떠나서 이해하면은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19절은 어떤 문맥에서 되어진 말씀일까? 서너 절 앞에 보면은 그 문맥 가운데 정황이 드러납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많은 사람이 따랐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십니다. 따르는 많은 사람의 병 다 고쳐주셨다고요. 아마도 수백 명이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질병과 장애와 귀신 들림이 있었을 것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다 고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을요. 보통 인간이 이런 일을 했다면 모든 사람의 다양한 형태의 아주 뭐 암뿐만이 아니고 아주 뭐 생각할 수 없는 형태의 어떤 그 질병과 장애를 다 고쳐줬다면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형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주어서 엄중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런 치유를 행하신 온전케 하신 이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중하게 저기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이렇게 떠들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보통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치는 이런 차원의 치유 권능이 드러나면 아마도 뻐기면서 은근히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큰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부패해지지 않는 그런 유일한 인격 그 예수님께서 지금 19절에 그분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그 길에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를 작은 낭비도 없이 정교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유일한 인격 되신 그 주님을 은유적으로 소개한 구약의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아가스 5장 14절 그 중에서도 전반절 부분입니다. 아가스 5장 14절 전반절이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야, 이 구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의 두 손은 감람석을 물린 금 막대기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두 손은 감람석을 물린 금 막대기들. 근데 아직도 의미가 모호해요. 자, 그래서 구약의 구약 성경의 단어 쓰임과 신약 성경의 진리를 적용해서 해석하면 두 손이라는 것은요. 일을 성취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두 손 일을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짚기도 하고 표시하기도 하고 중걸 꽉 쥐기도 하고 일을 성취하는 방식의 상징 그걸 두 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두 손은 주님의 그 일을 성취하는 방식은 어떤 거라고요? 감람석을 물린 금 막대기다. 이 금은 항상 신적인 디바인한 신적 차원의 하늘에서 임한 그것을 의미해요. 금, 골드 그 자체가. 감람석을 물린 금 막대기들. 금 막대기에 감람석을 이렇게 물리면서 보석 세공을 하는 그 정교한 작업. 거기에 금이 들어가고 감람석이 들어가요. 보석 세공 작업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손길이 요구됩니다. 다이아몬드 세공 작업을 하는데 1mm의 오차를 허용하나요?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보면 신적 차원의 전략과 지혜로 보석 세공을 하듯이 1mm의 오차도 없이 낭비도 없이 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유명 브랜드 핸드백 수선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게 재밌어요. 유명 브랜드 핸드백, 진짜 고가의 그 핸드백. 근데 5, 6년 뭐 들고 다녀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수선하나? 작은 재봉틀을 사용하는데, 재봉틀을 사용하는데 손으로 바느질 하듯이 한 땀 한 땀,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하나하나,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망치가 있어요. 근데 망치를 세게 두드리기도 하고, 작게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퍼 같은 것도요, 교묘하게, 너덜너덜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더라고요.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금 막대기에 감람석을 어떤 오차도 없이, 작은 손실도 없이 작업하듯이 주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것,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방식은요, 어떤 오차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행동 없습니다. 작은 낭비나 손실도 없이 정교하게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작은 낭비뿐만 아니라 큰 손실을 초래하면서 뭔가를 이루어가요. 불완전하게. 우리 속담에 보면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 그런 말이 있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집을 다 태워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애리조나 주의 어떤 남자가 집 안에 들어온 거미 한 마리 잡으려고요. 화염방사기를 사용했대요.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를 사용해서 집을 홀라당 다 태워먹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 거미는요. 화염방사기 사용해서 잡는 게 아닙니다. 자원의 낭비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 무슨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나라의 국정통치에 있어서도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두 개의 장면을 잠시 대조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두 사건에는 미군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 1945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5년 미국은 일본이 완강하게 버티니까 일본 두 도시에 폭탄 두 개를, 원자폭탄 두 개를 투하합니다.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의 한 개를 터뜨리고요. 그리고 3일 뒤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나머지 한 개를 투하합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는요, 일본군 제2사령부가 위치해 있었고, 통신센터가 거기에 위치해 있었고, 주요 육군 보급 창고가 있는 병참기지였습니다. 전쟁을 종료하기 위해서 미군으로서는 당연히 이 도시를 파괴해야 군수물자나 통신이 두절되어지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원폭투하하는 그 결정을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하나로 군인이 2만 명이 사망합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훨씬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생깁니다. 군인 2만이 죽고 민간인이 약 14만 내지 16만이 죽습니다. 힘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거죠. 자, 그때부터 86년이 지납니다. 올해 2021년 8월 29일 동일하게 미군이 투입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IS가 카불 공항에 테러를 가합니다. 미군이 정밀 타격 드론을 사용해서 공습을 해요. 테러 발생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칼날이 달린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여 IS의 K고위급 간부 2명을 제거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딱 2명만 죽여버립니다. 민간인 피해가 없었대요. 힘의 낭비 없이 정교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드라마를 주의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그분의 전략과 지혜를, 지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계획을 디테일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주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이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주님이 마지막 때 여러 군데 이곳저곳에서 불안한 가운데 요동할 때 견고한 반석이 됨을 확신하면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셨어. 이 주님께서 나의 자원이 되셨어. 이 주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셨어. 그때 우러나오는 그 경배, 그 사랑.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그 가족이 있습니다. 모두 백수죠. 그 집안의 그 가장인 송강호와 아들이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아들이 위조한 대학 증명서를 준비해서 지금 과외 알바를 가려고 할 때 이제 아빠가 그를 격려하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에 꼭 갈 거거든요. 이렇게 아들이 말하니까 송강호가 아주 유명한 대사를 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전 세상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캄캄함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이사야 60장 1, 2절의 상황이 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교하게 그 주 예수님 오실 때 어떠한 계획 가운데 섭리적인 손길로 역사했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역사하실지 그것을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 사건은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언제 인류 6천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초림 때 그 성육신 그 사건은 그 언제라고 하는 그 시점은 수천만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시점에 보내셨을까? 두 번째는 어디에 주님께서 탄생하게 하셨을까? 그 탄생 지점과 탄생 장소가 우발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교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간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어떤 조건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시점이 되었을 때예요. 때가 참에 어떠한 조건이 갖춰졌을까? 어떻게 때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출임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아래, 다스림 아래 있었을 때입니다. 이방인 권력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두 번째는 지중해 주변 지역 모든 국가들이 한 언어만 알면 상거래가 가능한 바로 그 시점에 헬라어를 사용하면 말이 통했습니다. 지금 영어 사용하면 여행이나 상거래나 다 하죠. 아마존에 내가 뭐 책이나 물품을 사기 위해서 영어 알면은 이렇게 로그인 해가지고 그 물품 구입 가능해요. 영어만 알면. 근데 2000년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언어요? 헬라어만 알면. 지중해 주변 모든 지역이 헬라어를 사용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언어가 헬라어예요.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이 반란군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수많은 그 도로가 정비가 되었을 때, 자료에 보니까 전체를 다 합하면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 도로요. 그들은 주님 오시기 위해서 도로를 닦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그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면은 군사를 빨리 투입해서 진압을 해야 되니까 그 산을 닦아서 도로를 만들었던 거죠. 이 전체 길이가 8만 5천 킬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8만 5천 킬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알잖아요.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길을 따라서 1차, 2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었을 때, 때가 참이에요. 네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6개월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기 위한 메신저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때가 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밀하고 정확하십니다. 완벽한 시점이 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에도요.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어떠한 장소에 태어날지, 오클랜드 아닙니다. 한국 서울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에 태어날지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베들레헴이라는 베이트, 집이란 뜻이거든요. 레헴,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서 그분을 취하면, 그분과 연합하면 생명을 얻는 그것을 상징하는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난 그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곧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제 보통 때라면 교회마다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그런 성극도 하고 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유대 지역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셨을까? 2, 3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고 군림하고 있는 자는 헤롯 왕이었는데, 그는 야곱 계열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를 조상으로 둔 에돔인 출신의 헤롯 왕, 정통한 합법적인 유대인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헤롯은 이 소식이 너무 공포스러운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4절이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인으로 예정된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되도록 섭리되어 있나 이렇게 물었던 거죠.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탄생되도록 섭리되어 있지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닐까? 당연히 아닙니다. 5, 6절 볼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어떤 존재, 그의 그는 오리진이 어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시작된 어떤 존재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상고 아주 오랜 과거,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아기를 어떤 여인이 잉태를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엄마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성경에 예언된 지역과는 아주 상반된 북쪽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우리는 지금 뭐 2, 300km 여행해서 가는 것은 차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2000년 전 당시에는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것은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예루살렘에 안 오는 해도 있었어요. 절기 준수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다녀올 때도 있었지만, 북쪽 나사렛에 사는, 갈릴리 지역에 속한 나사렛에 사는 그 여인이 어떻게 남쪽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잉태한 아들을 낳게 되었을까? 섭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구글 지도를 보시면은 나사렛에서 from Nazareth to Bethlehem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구글 지도에 세 루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A루트는 지중해 쪽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오는, 이게 가장 짧아요. 그런데 세 번째 옵션이 요단강 계곡을 끼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글 지도에서 나와 있는 거리를 추산해 볼 때 158km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거리는 작은 간단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도 헤브론도 예루살렘도 아닌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왜 출산했을까? 왜 출산해야 했을까? 계획된 탄생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왜 이쪽에 오게 되었을까? 볼 일이 있어서 뭐 가족 방문했다가 출산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기 위해서요. 지금처럼 우편으로 배달되는 인구조사 양식에 그 표시해서 발송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서 직접 등기소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구스토 이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시저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이 칙령을 내립니다. 3, 4절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내려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북쪽입니다. 유대를 향하여 남쪽이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탄생하실 장소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법령을 내리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5절 보십시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요, 만약에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수개월 뒤에 인구조사 칙령이 내려졌다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고 출발했을 거예요. 만약에 수개월 전에 칙령이 내려졌다면 베들레헴 다녀온 뒤에 나사렛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다윗의 출생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내려온 것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계획 아래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마지막을 지휘하실 모든 지휘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욥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왠지 사탄의 손에 나를 방치할 것 같다는, 왜? 욥기 1, 2장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로운 욥이라 했는데, 경건한 욥이라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왠지 나도 그렇게 방치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생각, 잘못 정리된 그 확신에 할례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자, 욥의 삶에 일어난 그 엄청난 시련은 오래 신앙생활해온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욥에게 그분의 힘을 과도하게 남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일견에.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을 여러분 잠시 열어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이요.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신약에서 해석하거나 그것에 커멘터리를 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밝혀준 어떤 빛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오해가 풀릴 때가 있어요. 욥기에 있는 그 내용을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시각에는 주님께서 욥의 삶에 힘을 과도하게 남용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욥기서에 대한 신약성경의 해석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에게 욥에게 주신 결말이 더욱 나빠졌을까요? 영원한 관점에서 아닙니다. 이전보다 여러 면에서 더 복된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보십시오. 욥이 이 모든 시련이 끝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다른 수준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한되어 있던 그 시각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일정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다른 수준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시험 과정이 없었더라면 주님을 얕은 수준에서 알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과도하게 휘둘러서 욥을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야 했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오차도 없이 작은 낭비나 손실도 없이 정교하게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설이나 뭐 영화 같은 데에서도 보면요. 나중에 있을 사건을 염두에 두고 미리 넌지시 비추어서 어떤 인물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을 포석을 두죠. 그런 기법을 우리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 영어로는 foreshadowing이라고 그러죠. 똑똑한 영화 감독들은요. 예외 없이 이 기법을 활용합니다. 색깔 하나, 대사 하나, 가구 배치 하나. 나중에 보면은 전체 그 스토리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범인으로 밝혀지고 그가 했던 말, 행동 하나하나 맞춰보면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세상 창조 이후에 최초의 인류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로 시작하면은 도입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은 도입 부분이에요. 그냥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데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교한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처럼 주님께서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어떤 뭔가 하나를 복선을 깔아두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복선 하나를 깔아두십니다. Foreshadowing.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신약학자들은 이것을 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가장 최초의 형태의 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이 500페이지짜리 소설을 읽는데 약 한 12페이지 정도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백 페이지가 지나야 이 그림은 이해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소설의 도입 부분을 읽고 있으면 어떻게 그 드라마가 전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Foreshadowing, 복선을 깔아둔 것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이해했다고요? 천만에요. 소설의 뒷부분에 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희미하게 조금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다 알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차원으로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 머리, 지금 사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이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뜯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아작이 나는 그 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거라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 후손께서 사탄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담고 있는 성경 제3장에 이것을 복선으로 깔아두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거대한 드라마 이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완벽한 지혜와 신적 정교하심 가운데 최소한의 고통 가운데 인류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를 완결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고 알아가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깁니다. 이런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좋아져야 그 주님께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제 자신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제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다가오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온전히 매료되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희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에게 주목해달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강한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목을 끄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시고 귀를 여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